구약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이 과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대개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여러 곳에 전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운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뭐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다더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더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방언을 하고 사도 바울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여튼 우리가 들으면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또 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기를 참 원하는데, 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신기한 일들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바람에서 그 성령을 받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을 어떤 신기한 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신기한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에는 성령받은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 대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의 시대가 개막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죠.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속 활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에서의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다 이제 해 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일을 맡겼고 우리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은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활동하신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마지막 구절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요. 그 마가복음 마지막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런 말로 마가복음이 다 끝나버려요. 이 구절에 보면은 뭔가 한 권의 성경이 끝나는 그런 결론의 구절로서 분명치가 않다는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뭔가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고 어떤 분명한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역시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이제 어떻게 했다더라도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결론이 분명해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만 결론이 뭔가 좀 분명치가 않고 뭔가 계속에 뭔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말씀드리면서 마가복음은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마가가 말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계속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예수예요. 그래서 마가는 어떤 분명한 예수님이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하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이런 말로 이제 끝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것이 마가가 말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어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를 않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들 업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어떤 일을 위한 시작이고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단 말이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몸담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킨다.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뭔가 이런 방향으로만 자꾸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걸 신앙의 전부로 여겨버린다면 그건 좀 고쳐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이건 신앙의 그냥 한 부분이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나에게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세운 계획을 도와주는 분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해버리는 것은 신앙의 큰 위험성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대부분이 이런 수준의 것을 수준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항상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앞서버리고 내 욕심과 내 소원이 앞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죠. 우리 역시 사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솔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조금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려고 이런 일을 있게 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게 없으면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아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벌준다, 죄 지은 것을 갖다가 지금 벌준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파묻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개인적인 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43인가? 43살 살면서까지 차에 치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10월달 들어 10월부터 지금까지 두 번 치였거든요. 추석에 고속버스에 한번 치여가지고 무릎 아껴져 10만원 벌었죠. 그 다음에 또 엊그제 또 오토바이 타고 누가 봐가지고 또 뭐 저 치였죠. 그거 하고 나니까 오토바이 저 고속버스 치울 때는 그냥 대속게 넘어갔는데 오토바이 치고 나니까 어 이거 봐라 두 번 계속 생긴다. 이 앞으로 또 무슨 큰일 생길라 이런가? 내가 뭐 또 실수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이 조마조마하게 좀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 개인적인 생각에다가 그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일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가 굴려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사정이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 머물고 있는 신앙을 좀 골라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그리고 뭐냐면은 좀 더 크고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자꾸 내 개인적인 일에 머문다는 건 굉장히 좁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우리가 따라갈 을 정도로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골라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그 높으신 그 생각 그 마음을 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큰 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작은 것을 연연해버리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요. 근데 큰 것을 보고 살게 되면은 작은 일에 대한 좀 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작은 것밖에 안 보이게 되고 결국 그 작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시시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이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그 높고 크시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배우자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 이걸 배워야 되고 내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 이걸 배워야 되고 내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이런 말하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해 받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두고 한 말이겠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개인적인 일을 말씀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다시 살았다. 그 예수님이 제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간 말씀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거. 이걸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 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전히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사도들에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얘기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게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시기 위한 거 뭐 이걸로 다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면은 사도행전은 있으나 마나한 성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진 거예요. 이걸 하셔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을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 그게 뭐냐면 사도들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 이것이 아니고 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세워서 쓰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실컷 놀다 오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잘 포장된 천국을 선물로 하나 먹으라 딱 준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딴 동네 가가지고 내 멋대로 실컷 잘 놀고 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천국을 준비해놓고 어서 와란 말이죠. 놀다가 왔냐? 오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그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디가 실컷 놀다 오면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주는 그런 천국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뭐 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질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급 축구 인기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축구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대통령급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은속교 교인이 몽땅 선수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몽땅 또 축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선수로 불러 세웠단 말입니다. 축구 전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권사님 공 차봐야 뭐 때굴도 굴러 폭 빠질 것이고 제 공 차봐야 뭐 엉뚱한 핑 날아갈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기한다 해봐야 실컷 뭐 차봐야 내 편으로 공 자살골에 집어넣는 이제 그런 우리란 말이죠. 그럼 그 경기는 질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근데 선수 중에서 축구 다십니다. 그 선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혼자 잘해 경기를 이겼단 말이죠. 근데 우승급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우승급. 전화벨 소리가 이상한 옛날 전화벨 소리. 다 함께 받는 겁니다. 우승급을 갖다가.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수로 부름을 입었을 뿐이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분이 잘해가지고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해놓고 하는 말이 우린 잘한 거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저 한 사람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승리를 맛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보고 뭘 잘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우리인데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냥 갖다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꾼 세웠지만은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다고 해봐야 자꾸 엉뚱한 일이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천국을 이루기는커녕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안마 얼굴 붉히기 일쑤고 조금만 내게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고생하는 신경을 안 쓰고 손해 안 보려고 앉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서 보여줄 게 천국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만으로는 이미 천국 물 건너 간 거예요. 모일 건 지옥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천국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와, 난 못하니까 연기 빠지겠다. 이건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꾼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베드로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베드로든 바울이든지 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한번 설교하면 3천명 회개하고 안진명 일으키는 그런 일 하면서 뭐 거창하게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나중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죠? 베드로 이름이 15장입니까? 아마 그쯤 가가지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뭐 나중에 뭐 어떤 일 했다든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 방법 말도 없이 호연히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보면은 역시 바울이 막 그냥 복음 전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이유들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한 일, 그 사도들의 일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하셨던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끝나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도행전 속에서 다 되어진 일이거든요. 이 일이 뭐 나 한 사람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버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나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됐다 이렇다면 이미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 믿고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으로 사도행전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원한 일을 이루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건 결국 잘못된 신자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 지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쓰실 거니까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걸 생각 고민하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일 때문에 때로 우리한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자는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지 쓰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입장 정리를 못하면 항상 갈팡질팡한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되면 하나님이 좋다가도 못되면 원망해버리고 믿는 게 즐거웠다가도 괴로운 일이 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 보면서 사람이 행한 업적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셨던가 이걸 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있고 또 그 외에 순교당한 많은 사도도 있습니다. 바울도 보고 뭐 죽은 사람 살고 이기다 하나님 나를 이런 쪽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맞게 그때그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 현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신비한 힘을 받는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살아간다. 성령 주신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자녀가 인치는 겁니다.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아이고 좋아라 됐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몽땅 부여받았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 받고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못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마냥 야 좋겠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이건 사실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부담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참여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부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증거죠. 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무슨 방언한다더라 뭐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핀 사람이 담배 끊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끊는 사람이 교회만 있습니까? 천지 때깔려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중요하고 내 미리 먼저 앞서고 나를 내세우려고 힘쓰고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야 이제 난 천국 가나 틀림없는 도장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난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이리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날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부여하시고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걸 위해 성령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게 바로 옳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신앙을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걸 자꾸 우리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신앙을 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허락하셔가지고 설교 하나에 매점에 회개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했지만은 그들 모두는 그런 능력을 자기들 이름을 위해서 씁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을 높였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를 세우는데 사용을 했고 그 일을 한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찌어질 사람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 주셔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셨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잘하게 나에게 성령 주시는가? 나를 뒤에서 거니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처럼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일에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가 항상 내일에 매달려가지고 울고 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큰 일을 두고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뭔가 깨달으시고 내일 우리 일보다도 더 귀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 내일보다도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고 좀 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것으로 나에게서는 다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생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남은 생애가 이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일, 이 땅에서 내가 원한 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목표한 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저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